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차가 어떤 선로를 이렇게 달리는데요. 철로 위를 달리는데, 만약에 철로, 그 선로를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어떻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죠. 기차는 똑같아도 우리 그 기차가 어느 선로를 달리는가에 따라서 그 선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차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무엇인가를 좇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라는 것은 기차 같은 그릇 같은 그냥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력이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선로 위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 동력이 되어 주시고요. 처음에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선로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다. 그것이 너의 사는 그리고 살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한 길이다. 그리고 나만이 너희들의 동력이다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그 신념, 개념, 교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범죄고 그런 것으로 노상 법이라는 게 우리를 매어요. 교통 그 스피드 리밋이 없는 곳에서는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그런 데는 그 스피드 리밋이 없대요.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전하게 잘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차량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차량을 정비해 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그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 합격을 해야만 차를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몰랐습니다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이상은 지켜야 되고 안전 안 지키면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2년에 한 번씩 꼭 차량 정비를 해야지 그 뭐랄까 딱지를 붙여야지 달릴 수가 있어요. 차가 망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간이 되면은 정비를 새로 받아야만 됩니다. 보통 때 오일 체크하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대대적으로 무조건 정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켜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규율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해도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법. 그것을 만약 세워놨다면 그것은 세운 사람이 나쁜 거예요. 만약 사람 보고 날라야 된다 하는 법을 세워놨다면 이거는 우리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다고 모두 자타가 공인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까지 간섭하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쳤거나 뭐가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룰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눈을 겼으니까, 마음에 눈을 흘겼으니까, 저 사람을 마음으로 없이 여겼으니까 하면서 그거를 정죄시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런 것이 정죄시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웃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마음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입이 만큼 나와 있는 거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또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가 불평이 돼가지고 입이 만큼 나와 있든지, 하나님한테 사랑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고 어느 부분인가 한눈을 판다든지 두리번거린다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요, 기도할 때도 하다 보면은 뭐가 딴짓할 때도 있고,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사탄은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담을 막 넘어들어요. 틈만 있어 막 끼어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오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모셔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적질을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그 뜻대로 정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신 그 주권을 다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그 동등하게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의라는 것이 없어요. 경건하게, 굉장히 엄숙하게 예배식은 드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하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내 거 해달라고 나에게 축복 주소서, 나의 어떤 원함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그거는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온갖 방도를 다 동원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나님과 나의 그 자리는 어떠하냐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없이 여긴다 그럴까. 없이 여겨서 없이 여김을 받으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 대접해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 우리 아무것도 마땅히 알 바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서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 나는 다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학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라. 왜? 너희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또 어땠나?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어땠나?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들은 다만 입술로 그리고 고백으로만 날 사랑한다, 날 경외한다라고 한다. 너희들은 겉에는 회칠한 그 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된 그런 그릇 같아도, 그런 것 같아도 너희들은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며 평토장한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지 속은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더러운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서 벌거숭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춰내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말은 뱉어버리면은 누군가가 듣고 자기라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시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지. 내가 결코 나쁜 말, 더러운 말,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내 귀니까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적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이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가 참 잊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보면서 전 그 말 참 좋아해요. 그렇지. 내게서 나오는 말은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저는 듣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뱉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권세가 있고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독을 뿜으면은 그 독을 자기가 먹고 남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독이 쌓이고 남에게도 그 독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전염병 같아요. 그런데 선한 말, 살리는 말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 들으면 듣는 만큼 살리는 거예요. 듣는 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만큼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사 그 보혈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자연인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의 차이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무서운 병은 물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그 어떤 특징 같은 거,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모두의 인생의 무게가 똑같은데 절대로 내 잣대는 달라요.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 내 생활, 내 삶,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어떻겠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나의 무게나 너의 무게나 우리의 무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그 잣대, 그 헤아림은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나가지를 않아요. 우리로부터는 그런 생각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그 또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되든 뭐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나하고 가까울수록, 나가 사랑할수록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똑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그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게 돼요. 15살 아이가 그냥 마비가 되어가서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는데 이 속은 다 그대로 있어요. 말하자면 뇌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이가 겪으면서 그거를 하루하루 일기를 쭉 써가요. 글씨 쓸 수 없는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기를 써요. 나는 살아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이 뛰는 거 보고 나는 살아있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정말 사람들에게 준 영향력이라는 거는 참 커요. 우리 인간이 숨만 쉬어도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어려서부터 제 소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그 정말 부치병의 그 소녀의 고백이 제게 참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숨만 쉬어도 내가 살아있어 하는 것을 눈만 깜빡거리면서 그것을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가 죽고 싶은 사람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의 삶의 의미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시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러한 큰 이렇게 뭐랄까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나의 큰 그 정체성인지 나를 얼마만큼 크게 여겨주시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얼마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가 죽어가는 그 동안 병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전돼가면서 애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아가면서 가족들과 병원과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건 뭐냐면은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아파주지 않아서 미안해. 너기 때문에 미안해. 내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런 고백들이 옆에 쭉 나와요.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죽어가든 아파가든 힘들어하든 뭐하든 과연 어떤 고백을 갖고 사나. 무관심이라는 그러한 큰 병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사면은 싸게 사나 어디 있으면 좋은 거를 하나 유익하나 나의 정력과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점점 좁히고 있어요.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나는 피해자요. 나는 당하는 자요. 오히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여김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 뭘까 버려졌다는 그 속에서 점점 자기 자리를 좁혀가고 있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그 생각을 아주 바늘구멍보다도 작게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마음의 모든 방문을 다 사랑하는 걸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내 마음의 방 어떠한 방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하나님은 다 가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그만한 시선을 갖고 계시고 그만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만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바울은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럽니다. 우리는 문제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그것도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인데. 다시 말하면은 아까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기에게 택하셔서 각기에게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은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다 성령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을 나보다 사랑하시고 나는 못해도 그분은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잘 돌보실 것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고,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7월에는 동생들과 같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한 분이 같이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뻘떡 나요. 왜냐면은 제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치료를 받아서 얼마만큼 이번 달에는 효과가 있을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생들이 그 자매가 그 빨리 나아져야 돼요. 동생들은 20일이면은 이제 치료를 더 이상 못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받는 동안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고통하지 않고 통증으로 시달리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에 마음이 바빠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일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게 그냥 그 일으켜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저를 일으켜 왔고 저를 살려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음 하나 하나님한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제게 힘이 나요. 아프고 주저앉아 있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뭐 해야 되나, 왜 남이 할수 있는 거 나는 못 하나,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삶은 정말 숨만 쉬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깜빡거리고 누워 있어도 마음만 살아 있다면 마음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할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소녀도 일본 자매 얘기예요. 근데 일본에 또, 그, 눈만 깜빡이던 그러한 그 시인이 있습니다. 어려서 열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시인 너무 돌아가셨나요? 죽을 때까지 그 육조방에서 별로 밖에 나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의 중심이 되어서 온 가족이 그 형제 하나 돌보고 살리는 그 사랑으로 늘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온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눈만 깜빡거리는 그 신호를 갖고서 글자판으로 엄마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눈 깜짝거리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낸 그 시집이 연태까지도 가장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된다. 뭐 공부를 하고 뭐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물론 앞에서부터 쭉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는 그러한 정말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새로 거듭난 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또 봐요. 얘기한 죄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봅니다. 마음으로 뭔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 같지만 나의 육신은 항상 죄의 법에 따라 있는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이렇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온갖 그 삶 속에서의 계속함으로 통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 부서집니다. 우리의 의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 인침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의를 요구해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걸 요구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나의 열등감이 되고 나의 죄책감이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에 우리가 열심인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를 알기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그 선입관을 갖고 그리고 그 편내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냐? 아니지요. 육신을 쫓는 죄예요. 한 사람 사랑했다로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했다로 나 사랑했다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찾지도 않고 없이 여기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서 아무 쓸모없고 약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내주기까지. 그래 저는 지체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어라. 육신도 내주고 시간도 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 해라. 근데 딴 걸 위해서는 목숨 내결 일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거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계산적이고 감정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지금도 가진 것이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도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놓고 나를 놓고 형제들을 놓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다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더러운 것을 다 씻었어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각 보자기 속에 있는 더럽다 하는 그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혈로 용서했지 다른 방도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유익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기에게 붙여진 렛들 그걸 다 해로 여긴 거예요. 그거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고 세상적인 어떠한 나의 공로와 그런 경력을 내세운다면 그건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책을 쓴 사람, 저렇게 많은 기적기사를 행한 사람, 또 뭐 말이 참 능통한 사람, 아니면 배경이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잘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하고 다른 거 붙여주는 거를 해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고 힘 있다고 하는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없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그랬어요. 공부 많이 시켜서 뭔가를 능통하게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임을 깨달을 때, 그러한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은 결코 없는 일이고 누구든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 모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힘껏 행함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의를 갖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껏 다 해봐서 안 되는 거 아는 사람이요. 자기 일을 버려요. 머리로 깨닫고 금방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 우리의 집요한 고집이 우리의 죄의 법이 끝까지 내 의로 내가 그 자기 만족하고 성취감을 갖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고자 있는 힘을 다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유익, 내 영광을 구하는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해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하면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할 때까지 아직 못 갔구나.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대로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게 하심이 내게 은혜로다라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자기 일이 그쳐져요. 우리 일이 그쳐질 때 성령님은 이제 그때부터 일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 일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함도 다름질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 그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유다 망해버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참담한 참혹한 현상을 보고 울고 울고 정말 마음에 쓴 담즙이 가득하고 살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마음의 중심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도 수없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런데 조금 더 배부를 만하고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이방 쫓아가고 또 자기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하우브리 같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회상까지 오히려 소망이 있게 돼요.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가 나의 기업이니 나는 주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셔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셨으면 땅에 엎드려 입 맞추고 티끌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죠. 그럼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한 생각이 평강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결코 고생이나 저주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요, 어떤 손길이라도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오히려 맡겨요. 날 수술해 주셔서, 날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나에게 나쁜 거, 뭐한 거 비춰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의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의를 버리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불어 죽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메라는 얘기.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에 가나?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살리시는 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기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기차가 선로를 완전히 바꿔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의 선로는 만약에 이제 그 중간에서 이렇게 길이 바뀔 때 어떻게 해요? 선로가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게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다른 선로를 이렇게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빛 가운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선로가 바뀌는 데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만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 갖고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세상에서 주 안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가 소우주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를 하나님만 들어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들어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은 60억 전부도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모든 역대 산 모든 인류들 다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정죄함이 사실은 없어요. 믿는다는 건 정죄함이 없는 걸 누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령의 생명을 법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을 이긴다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바울이 마음으로는 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요. 자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고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리로다로 사는. 그런 공고한 자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의 법을 섬겨요. 크리스찬들이 계속 마음으로 갈등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쫓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한 마음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갈등하지 않아요. 나를 유익하게 할까, 내 영광을 구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를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모든 인생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한 가지에 그분의 마음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 지켜야 돼요. 언행을 지키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주님하고 나하고의 마음이 갈등구조에 두 마음을 갖고 있냐? 우리가 예수를 내어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근데 양다리 거칠 것 같은 갈등 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때는 성령으로 사는 것 같고 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갈등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산다는 것은 매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진짜 내 마음이 육신에서 나오는 마음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육신의 정력과 그리고 욕심이 나의 육체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기억과 모든 것들이 또 옆에 사람들이 나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새 생명 되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우리에게는 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지 못하나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켰던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했던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님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전세계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지. 그냥 써있는 글이지.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뭔가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비춘다.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를 쪼개서 그 속 깊이 감춰진 우리도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도 가릴 수가 없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벌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오늘도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 보혈의 그 능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능력 속에 있게 함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 죄를 이기신 능력, 육체에 있는 그 소욕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 없는 일 없습니다. 사랑하게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일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어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면 그냥 부럽지요. 오히려 좌절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면,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거는 원칙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기차가 되고 내가 빨리 가는 튼튼한 기차가 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선로를 바꿔 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 주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게서 못 박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고 나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아니요. 세상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못합니다. 교회 음부 세력이 어떻게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해서 나는 어리석으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길 되시는 그 주님은 지혜롭고 온전하셔서 우리를 의에서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그 택해서 쭉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시고 자신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제자들을 떠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평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쭉 이제 영원토록 그들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지금 계세요. 바울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세요. 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노력해도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다루시고 생각을 다루세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언행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역을 비추고 우리의 공적을 비추고 우리의 경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느냐. 거저된 것이 없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씨가 심어져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또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쉴 수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키를 재보고 남하고 비교하고 열매가 크니 작으니 그것 갖고 볼 아무, 그건 세상적인 눈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다, 그것으로 나는 살아있어를 감지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 안에 주님 계심으로 내게 영생이 있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이루심이 내 안에 있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이요, 살았다 하면 산 것이에요. 우린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세상에 있는 자예요. 나는 자연인의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언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다른, 말하자면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내게서 나온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으로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불평이나 우리의 모든 관심이나 우리의 모든 정보 수집이 땅의 것에 밝으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요, 물론 주님을 조차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은 예수 안에서는 너희들이 그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엇과 비할 바도 바꿀 바도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정말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헌신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서 주님 일하시고 이루셨으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주님의 하심이 나를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형제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며 임하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은 눈물 없는 곳, 천국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삶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나타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육신의 법에서 이미 승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더욱더 전달될 수 있도록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